결혼과 대학원 졸업을 앞둔 피는 어느 날 할머니 댁에서 이런 쪽지의 글귀를 발견합니다. 젊은 연인은 완벽을 추구한다. 하지만 오래된 연인은 조각을 함께 꿰매는 기술과 여러 조각의 아름다움을 조화시키는 법을 배운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조셀린 무어하우스 감독의 드라마 영화 아메리칸 퀼트입니다. 영어로는 How to make an American quilt라는 이름으로 개봉했는데요. 미국 퀼트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퀼트는 크고 작은 조각천을 바늘로 꿰매 큰 이불로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수공예를 뜻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더불어 사는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데요. 위노나 라이더, 앤 벤크로프트, 엘런 버스틴, 사만다 마티스, 케이트 넬리건, 마야 안젤루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퀼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명문 버클리 대학원 졸업을 앞둔 피는 학교를 마치기 전 마지막 여름을 보내기 위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교회의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따뜻한 햇볕과 오렌지 농장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곳엔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죠. 이번 여름 피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수공예와 관련된 학위 논문을 마치는 일과 남자친구 샘과의 결혼입니다. 피는 샘의 청혼을 받았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캘리포니아의 할머니 댁에선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퀼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정겨운 사람들이죠. 퀼트 모임 여성들은 핀이 결혼할 때 줄 선물로 웨딩 퀼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핀은 그녀를 방문한 남자친구 샘과 의견 차이로 크게 다투고 마는데 그러던 핀에게 어느 날 잘생긴 한 남자가 나타나고 그의 매력에 끌려 핀의 마음은 점차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An American Quilt, 미국의 퀼트였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퀼트는 미국 여류 작가 휘트니 오토의 1991년 베스트셀러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됐습니다. 조셀린 감독은 퀼트 구조를 빌려와 여러 등장인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조각조각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성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과 감정 묘사가 잘 드러나 있다고들 하죠. 또 영화 아메리칸 퀼트에는 시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풍부하다는 평가인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초록색 이파리, 과즙이 가득 찬 새빨간 딸기, 죽은 남편의 전기면도기, 사랑이 이어지도록 등장인물들을 한 발자국씩 이끌어주는 까마귀, 사랑에 대한 불신의 증거로 깨진 유리조각으로 뒤덮인 벽 등입니다.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미묘하기도 하다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영화 아메리칸 퀼트는 영화 속 내용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단점도 제기됐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The Ink Spot의 I don't wanna set the world on fire. 난 세상에 불을 지르고 싶지 않아요.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 I just want to start a flame in your heart. In my heart I have but one desire, and that one is you. No other will do. I've lost all ambition for worldly acclaim. I just want to be the one you love. And with your admission that you feel the same, I'll have reached the goal I'm dreaming of. Believe me, 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 I just want to start a flame in your heart.
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 honey. I love you too much. I just want to start a great big flame down in your heart. You see, way down inside of me, darling, I have only one desire. And that one desire is you. And I know nobody else ain't gonna do.
I've lost all ambition for worldly acclaim. I just wanna be the one you love. And with your admission that you feel the same,
I'll have reached the goal I'm dreaming of. Believe me, I don't want to set the world on fire. I just want to start a flame in your heart.
영화 아메리칸 퀼트에서는 앤 벤크로프트, 진 시먼스, 케이트 캡쇼 등 여러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주인공 핀 역할의 위노나 라이더의 본명은 위노나 로라 호로비츠로 그녀는 미국 미네소타주 위노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노나 라이더는 1986년 영화 루카스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공포 코미디 영화 비틀주스와 1990년 영화 가위손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죠.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유분방한 성격과 행동을 구사하는 위노나 라이더는 그런 그녀의 성향이 고전물과 청춘물의 다양한 역할들을 훌륭히 소화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노나 라이더의 열성 팬을 구축한 영화는 바로 1988년 영화 헤더스와 1994년 영화 청춘 스케치라고 하죠. 위노나 라이더는 1993년 영화 순수의 시대로 1994년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0년 영화 뉴욕의 가을에서는 성숙한 여성미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핀의 할머니 역할의 엘렌 버스틴은 미국의 영화배우입니다. 그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중퇴하고 무용수와 모델로 일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브로드웨이에서 연기 데뷔를 했고요. 곧 텔레비전 쇼에 출연하기 시작했죠. 엘렌 버스틴은 1973년 공포영화 엑소시스트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1974년 영화 앨리스는 이제 여기 살지 않는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1978년 영화 같은 시간 내년에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밖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한나스 워, 러블리 스틸, 인터스텔라 등이 있습니다. 핀의 이모 할머니 역할을 맡은 앤 벤크로프트는 미국의 배우, 영화감독, 각본가이자 가수입니다. 앤은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이탈리아 이민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는 1952년 메릴린 먼로와 함께 출연한 영화 Don't Bother to Knock을 통해 데뷔했고요. 1962년 영화 미라클 워커를 통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또 1964년 영화 더 펌킨 이터로 골든글로브 여우 주연상을 받았는데요. 1967년 영화 졸업으로 골든글로브 여우 주연상을 다시 한번 받았죠. 앤 벤크로프트는 지난 200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빈 크로스비의 Swinging on a Star, 별 위에서 스윙 춤을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mule? A mule is an animal with long, funny ears. Kicks up at anything he hears.
His back is brawny, but his brain is weak. He's just plain stupid with a stubborn streak.
And by the way, if you hate to go to school, you may grow up to be a mule.
Or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pig?
A pig is an animal with dirt on his face. His shoes are a terrible disgrace. He has no manners when he eats his food. He's fat and lazy and extremely rude.
But if you don't care a feather or a fig, you may grow up to be a pig.
Or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fish?
A fish won't do anything but swim in a brook. He can't write his name or read a book. To fool the people is his only thought. And though he's slippery, he still gets caught.
But then if that sort of life is what you wish, you may grow up to be a fish. Kind of jumped up slippery fish, and all the monkeys are in the zoo.
Every day you meet quite a few,
so you see it's all up to you. You can be better than you are.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아메리칸 퀼트"의 감독 조셀린 무어하우스는 호주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그녀는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태어났는데요. 호주 국립영화학교인 애프터스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983년 첫 단편 영화 파만대를 제작했는데요. 1994년 영화 프루프의 시나리오를 쓰고 같은 해 나온 영화 뮤리엘의 웨딩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메리칸 퀼트가 바로 조셀린 무어하우스 감독의 첫 할리우드 영화였습니다. 그 외 대표작으로는 영화 드레스 메이커를 꼽을 수 있죠. 음악 듣고 오죠. 에타 제임스의 At Last, 마침내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At Last. Thank you.
영화 아메리칸 퀼트는 퀼트를 통해 미국 문화를 보여주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관객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퀼트가 인기였을까요? 퀼트 제작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에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불을 만드는 등의 여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서 소수의 사람만 퀼트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전체 침대 표면을 덮을 만큼 충분히 큰 천을 생산할 수 없어 퀼트를 통해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죠.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의 천 퀼트는 유럽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고요. 한동안 천으로 된 퀼트는 전체 면으로 된 흰색 퀼트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 깃털 디자인, 꽃을 특징으로 하거나 자연에서 디자인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솜을 넣어 디자인을 돋보이게 했고요. 산업혁명으로 1840년대까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상업용 직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직물 산업이 성장해 퀼트 제작이 널리 보급됐습니다. 1870년대에 이르면서 재봉틀을 가진 미국 가정이 늘어났고 퀼트가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 1861년 이전에는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을 위해 퀼트 이불을 만들었고요. 전쟁 중에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군인들에게 따뜻함과 위안을 주기 위해 퀼트 이불을 만들었다고 하죠.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많은 농장의 사료가 자루에 담겨 배달됐는데요. 이 자루는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으로 인쇄돼 수천 개의 퀼트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수천 개 퀼트 기술을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공유하면서 수많은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구축해왔던 퀼트의 전통을 계속해서 독창적인 예술의 디자인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퀼트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체리 체리 함께 듣고 오죠.
Baby, love me, yes, yes, you do. All the girls have a side, yeah. Said she loves me, yes, yes, she does. Gonna show her tonight, yeah. She got the way to move me, Jerry.
She got the way to move me. She got the way to move me,
Jerry, baby.
She got the way to move me.
Catch up on. You know what I'm saying. Can't stand still while the music is playing. Alright. Ain't got no right, no, no, you don't. Ought to be so exciting.
"아메리칸 퀼트"는 약 1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져 4,10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아메리칸 퀼트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영화 좋다, 여자는 추억으로 살아가는가 보다,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는 더 풋풋하고 아련하다, 인생의 조각들이 아련해지는 시간이었다, 보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퀼트 모임으로 깨닫는 진정한 사랑, 여자들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렸다. 유명하진 않았어도 잊히지 않는 영화다. 한 땀 한 땀 인생이 담겨있는 퀼트지만 영화가 좀 지루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아메리칸 퀼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엇갈린 평가를 받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평론가는 영화 아메리칸 퀼트는 감정을 전달하기보다 감정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모험적이라기보단 좀 관습적인 영화다 라고 혹평했고요. 타임아웃 평론가는 영화 아메리칸 퀼트는 언제나 그렇듯 소녀 같은 위노나 라이더의 연기를 볼 수 있었고 빛을 발하는 진 시몬스와 인상적인 마야 안젤루의 연기는 영화의 우아함과 절제된 매력을 불어넣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피치 클라인의 You Belong To Me. 당신은 내 것이에요.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and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when a dream appears, you belong to me.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I'm gonna be so alone without you. And I'm open, maybe you'll be.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영화 아메리칸 퀼트'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핀이 한 말이죠. 때때로 사랑은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둥이 화가와 결혼한 모델 M은 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지옥에 있겠지. 이번엔 영화 아메리칸 퀼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핀의 결혼 선물인 웨딩 퀼트가 할머니들의 한 땀 한 땀의 정성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창가에 까마귀가 나타나는데요. 핀은 까마귀를 따라 한 발짝씩 따라가다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인 샘을 만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륜을 저지른 하이 할머니와 그 일 때문에 평생을 직모 속에 살아간 글래디 조, 가정의 울타리에 갇혀버린 아름다운 다이버 소피아,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후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콘스탄스, 바람기 많은 화가와 결혼한 아름다운 모델 M, 한순간의 만남에서 영혼의 동반자를 찾은 마리안느, 짧은 사랑, 긴 이별이었지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았던 안나, 이렇게 8명의 사랑 이야기가 조각보에 모여 아름다운 핀의 결혼 이불로 탄생하는데요. 핀이 사랑스러운 이불을 어루만지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베니 굿맨의 Within at the Rich. 리치 호텔에서 재즈를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퀼트 모임 여성들을 통해 그들의 삶과 꿈, 기쁨과 절망, 고통에 대해 듣게 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화 아메리칸 퀼트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아메리칸 퀼트 중에서 토머스 뉴먼의 The Diver, 다이빙하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 종교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입니다. 미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미국 종교학회는요, 종교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1909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 관련 학자 만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전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협회로 창립됐지만 현재는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신앙조직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종교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종교학의 역할을 연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학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가 창립 후 1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학자를 회장으로 선출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만나보실 박진영 교수인데요. 현재 이 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 종교학과 교수인데요. 주로 불교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미 종교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들어보시죠.네, 박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철학과의 교수 그리고 학과장으로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종교학회 회장에 오르게 되시는데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첫 사례가 되신 거죠?
미국에서 서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회장직도 그렇게 되죠. 서구 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그런 종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백인 남성분들 그리고 약간의 백인 여성분 학자분들 그런 분들이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동아시아계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동아시아계 종교를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서 이제 작년에 부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이 됐고, 이제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자동적으로 올해 11월부터 이제 내년 11월까지 차기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President Elect라고 하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부터 그 다음 11월까지 이제 회장으로 3년 동안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투표가 기술적으로는 부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였고요. 2011년 11월부터 부회장이 되셨고 2024년 11월에 회장 임기를 마치시네요. 그런데 회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미종교학회 안에 추천을 하는 그러한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두 명을 후보로서 이제 일단 결정을 하면 다시 이사회에 올립니다.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10월에 2-3주 동안 이제 투표 기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분은 중국계 미국인 남자분 교수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용지를 받아보고 나도 어머나 그랬더니 그 친구도 어머나 그러면서 나한테 이메일을 막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미쳤다 그러면서 너 나오는 줄 알았으면 나 안 나갔는데 뭐 서로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네가 될 거야 내가 너 찍어줄게 뭐 서로 이러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아, 그런데 이 학회의 주요 활동이 뭔가요?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난 20몇 년 동안 여러 단계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학자의 사회적인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회급에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어떠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심한 여러 어떤 특정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종교학회는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깨우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럼 미국 종교학회 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집안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의 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많지만 전에 이제 이사회원으로서 이사회에 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학자로서 내가 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할 때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이너리티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느 퍼센티지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학자들도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학자들이니까 학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죠.
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떤 배경으로 불교학을 하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아마 철학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부는 연대 영문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철학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사실 동양 철학은 뭐 별로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뭐 그냥 주로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철학 같은 거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과 그리고 동양의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 잘 말해주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를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인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불교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 보통 철학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하고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통념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이 무엇인가요?
사실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되게 복잡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다. 진짜 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서 네가 뭔가 생각해보면 한 줌 흙인데 이런 그러니까 부처의 가장 처음 깨달음이 그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가. 서로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만 나의 삶이 꼭 가치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고통을 좀 덜하고 폭력을 좀 덜 쓰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종교 철학의 실용성이랄까요?
저는 항상 철학은 다 같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글로벌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사상들을, 생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서양의 사상도 볼 수 있고 동양의 불교 사상도 볼 수 있고 유가 사상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상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가 왜 이 사회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사회는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실 좀 더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잘 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편으로는 진짜로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인간은 왜 이런가 라는 절망이 오면서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종교학이라는 게 인문학 중 하나잖아요. 미국의 인문학의 현주소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과학, 기술, 수학 분야는 여전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종교학회 자체에서 보면은 그동안 그 인문학적인 것이 인문학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학문도 거기서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학회도 할 수가 없었고 팬데믹 때문에 학교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죠. 학교들이 학자들한테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활동비를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학회를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경제적으로서는 학자들한테 타격이 컸고 종교학 자체, 인문학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학교들이 다시 활기차게 되면서 학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00여 년 전에 창립된 세계 최대 종교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종교학회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여성이 회장직을 맡았지만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박진영 교수가 최초인데요.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계속 들어보시죠. 네, 교수님, 아시아계 최초로 미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몇 년 전에 미 철학회에 갔을 때는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이 하나였어요. 사흘 동안 학회를 하는데. 근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동양 사흘 동안 학회 중에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만을 가서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하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종교학회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 학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됐을 때 또 좋은 것은 제가 선출이 됐다는 공고가 나갔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진짜 굉장히 작은 학자들의 그룹인데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 미종교학회로서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미종교학회가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노력을 했어요. 미종교학회가 그러한 서구 중심적인 것을 깨려고.
네. 또 아시아계 여성으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이 동양 종교 철학자로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네요. 학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사실 이게 현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학과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교수가 손을 들고 이야기 뭐라고 그러면 다들 듣고서 그래? 그러고 지나간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교수가 손을 들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되는 거죠. 어떤 연구까지 있었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글을 출판을 하면 그 글을 딴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좋은 학자의 글이 인용이 됐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보면 80%인가 이상이 백인 남자의 글이에요. 학문 자체도 그러니까 이름이 동양 이름이냐 아니면 서양 이름이냐 뭐 이런 것이 그 학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차기 회장, 그리고 회장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회장단으로 있고 회장이 되는 동안 더 많이 주변에 있는 종교와 학자들이 미종교학회 그 지도자적 역할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많이 그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진영 교수는 오는 11월 연례 학회의 주제는 재난과 종교라고 말했는데요. 재난에 관한 종교적 대응, 종교가 보는 재난에 대한 학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10월의 주인공으로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미국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재상복의 순서입니다. 남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남북한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지식을 겨루는 행사가 열렸답니다. 청년 학생 토크 경연 대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첫 번째 팀부터 영상을 보실 텐데요.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 단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 3월 첫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방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을 뛰어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면서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한 건물 15층.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마련한 청년학생 토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남북의 건강한 통일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단체로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탈북의료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건강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남북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와 같은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았는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김신권 상임이사에게 들어봅니다.
사실 예전에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해야 되나?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들이 적지 않게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북 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결국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건 정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보건의료가 바로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거죠. 특히 청년 세대들이 좀 인식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토크 경연대회입니다. 특히 탈북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같이 소통하고 한 팀을 이뤄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굉장히 좋은 경연대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연 참가자들은 이미 1차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재단 측은 청년들이 준비한 경연 영상으로 본선에 올라갈 8팀을 뽑았고요. 제가 찾아간 날에는 2차 본선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본선에 진출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모두 본 후 참가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마지막 심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은 어떤 걸까요?
자, 심사 기준은 일단 얼마나 가치 있을지 이 가치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가치와 의미가 있어도 현실성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얼마나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상황에서 실제로 아 이건 정말 참신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기 때문에 얼마나 발표 역량이 있고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팀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팀 내에서 얼마나 같이 협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루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김신권 상임이사는 행사 5회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참여 학생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경연대회 수상작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내용도 더욱 새로워지고 또 학생들의 발표 실력도 발전해 간다는 건데요.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한 탈북민 이수경 학생은 문화 차이 인식을 통한 통일, 여성 질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문제점들에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 자체가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약간 질병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도 알고 빨리빨리 이 검사도 받으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성 질환이라든가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남한에 원래 사시는 분들도 좀 잘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산부인과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하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이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대부분 이제 거부하고 거기 왜 가냐고 약간 죽지 않으면은 뭐 안 가지 약간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질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수경 학생은 작년 경연대회의 2등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간호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남북보건에 관한 관심이 많기도 하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교수들과 함께 학습 멘토링을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토크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남한 출신의 친구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 사람들 어떤 문화적인 걸 접근을 해서 북한 사람들 왜 안 가는지 선배니까 물론 그 교육도 필요하고 성교육도 없고 이제 문화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보수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해서 저는 이 분야의 주제를 해가지고 문화통일 네,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건지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제 표본이잖아요. 북한이 따지면 여기 넘어와서 이제 그 조사를 하면은 아 북한 사람들 지금 실제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여성 질환 진료으로 이제 주제를 해 가지고 이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수경 학생은 자신이 지금까지 학습 멘토링을 받아온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혜택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그렇게 갖고 있어서 좀 더 제가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도 많이 충분히 참여도 하고 자기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되게 바라보고 있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 탈북민 김지연 학생은 전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추천으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를 고민했다고 하고요. 김지연 학생은 건강한 포스트 코로나의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북한 아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사로 인해가지고 어린 친구들에도 피해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이게 WHO에 따르면 이게 아사를 겪는 아이들이 이게 폐결핵이나 결핵 환자로 이렇게 다시 변환된대요. 그래서 또 치사율이 더 심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하니까 제일 근본적인 이게 음식이 공급돼야 더 이게 건강하게 애들이 자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좀 건강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미로 준비해왔습니다.
김지연 학생은 경영학과 2학년인데요. 이번 토크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자료를 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 남한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더욱 이러한 소통의 장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랫동네 친구들도 이런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저희들은 뉴스를 접할 때는 그냥 수치를 보여주잖아요. 뭐 요즘 친구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뭐 이런 수치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를 만나가지고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되게 신기했고 가능성이 있구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또한 아랫동네 친구들로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회 현장에서는 직접 발표가 아닌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선보여졌습니다. 참여 학생들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는 모습이었고요. 함께 온 친구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탈북민 김소연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저의 이제 상상도학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남과 북, 윗동네 식구들과 이제 아랫동네 식구들이 함께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통일을 꿈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가하는 저희 팀에 있는 동생들이 한 3명이 있어요. 많이 긴장할까봐 떨지 말라고 응원해 주러 왔습니다.
김소연 씨는 오랜 시간 토크 경연 대회를 준비해온 동생들이 대견하다고 말했고요.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 남북 출신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대회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뭔가 북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건강한 북한, 뭐 건강한 통일 이런 주제를 지금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좀 그냥 마음이 짠해요. 저도 이제 북한이 고향이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고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뭐 간절하게 들죠. 이런 거 가지고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좀 놀라웠어요.
제5회 청년학생 토크 경연대회의 대상은 탈북민 이수경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문화 차이, 인식을 통한 통일을 주제로 한 팀이었는데요. 수상한 팀에게는 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김신권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한국 시민 또 리더들과 함께 나눔 문화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남북한을 사랑하는 주민의 생명의 무게가 다를까요?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거든요. 적어도 생명과 관련된 우리가 협력, 이거는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이번 코비드 사태를 통해 우리가 실감하고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는 거, 백신 쓰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또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현실화되는 이렇게 된다면 그 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기적을 꿈꿔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비오웨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웨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